마태복음 묵상을 매일 이렇게 주신 본문대로 저희들이 해나가는 가운데 아무래도 또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로 예수님의 온갖 행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기록해 놓다 보니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특별히 어느 본문을 택해서 주일 말씀을 나눠야 될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가졌던 마음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 오병이어라는 말은 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라는 뜻이고요.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장정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그 이상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유초등부부터 다녔던 분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듣던 그런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놓는 그 가릭한 마음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큰 희생을 치렀더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볼 때 또 이와 같은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 시간에 경험해야 될까, 어떤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될까 이제 질문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결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이 복음은 병을 고쳐주고 또 배고픔을 떡으로 채워주는 이제 해결시켜주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 현실에 아주 맞닿은 그런 복음, 굿뉴스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가난과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참 한국 역사 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보편적으로 못 살던 시절에 이와 같은 건강과 풍요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산업화를 이루던 시대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줬던 그런 신앙의 부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흡수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health and wealth, 건강과 풍요로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저 고쳐주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줬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교회로서 할 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의 참 노력을 기울여서 그들이 그 어려운 질고에서부터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주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이웃사랑으로 섬겨주고 저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물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나와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5천명을 먹이셨던 사건과 연결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책망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은 칭찬하신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신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만나의 교훈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으로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들 가운데 재현되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떡이다. 결국은 그냥 말 그대로 오병이어를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진정한 영적인 이 믿음의 이 그리스도와의 이 소통이 있을 때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답했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은 뭔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 좀 깨달아졌어요. 제자들을 상대하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마태가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줄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것,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죠. 물론 처음 열두 제자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결과가 200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을 타치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예를 들면 이 5천 명이 지금 먹어야 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아주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좀더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이 무리를 먹이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무리를 먹이시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무리를 먹이는 일에 제자들이 직접 인버브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두 광주리를 남겨주신 것도 열두 제자의 열둘이라는 넘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언뜻 생각할 때 뭐 아이 뭐 이거 다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제가 조금 증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잘 풀어보면 좋아요. 또 비교해봐도 좋고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다시 한번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제 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자, 신약성경 152페이지쯤 가시면 6장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여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했단 말씀 안 나오죠. 이게 디테일인데요. 이런 디테일이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 여기에 강조점이 다르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이 상충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에 있어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디테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가 접근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 이제 이렇게 마태는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게 사실이죠. 좀 더 풀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쪽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셨다라는 기적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시는 주님. 이제 이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역시 디테일입니다. 14장 21절에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아주 주님께서 어떤 분위기로 제자들을 막 지금 푸시해서 물로 보내고 있는가 이거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셨던 것, 무리로 걸으시는 것이 뭐 그냥 한번 놀래키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에 사실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이적은 예수님께서 그냥 쇼오프, 그냥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이적을 행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이 주님의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끝나지 않고 갑자기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드는 사건이 연결이 되고 결국 베드로와 그 인게이지 하시면서 그래 한번 내려와 봐, 한번 나에게 걸어와 봐. 베드로와 얼마나 많은 대화가 그 이후에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다그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게 그냥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뭔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는 15장 뒷부분에 보면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기는 일곱 개의 떡이 나오고요. 32절 이후에 그리고 생선 몇 마리가 등장을 하고 4천 명이 먹었던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상을 이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왜 기록해 주셨는가? 16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9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깨달은 부분은 뭐냐면 아,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 그들에게 컨텐츠를 빌드업해 주시는구나. 사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이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기록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아주 특별하게 지상 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그레이 커미션을 그들에게 주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가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유로 역사적인 어카운트를 썼습니다라고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내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목적으로 썼지만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마태복음은 왜 목적으로 썼는지 그러나 제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그레이 커미션 마지막 지상대 명령과 연결해서 봤을 때 제자로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하여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무슨 말씀, 무슨 분부하신 것을 내가 전해야 되는가 이 컨텐츠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고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제자된 우리들이 주인 우리 주님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예? 학생인 우리가 선생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보고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대속의 주님께서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처럼 나를 따르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당하신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속에는 슬픔과 분노 같은 감정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무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은 고통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 suffering의 문제죠. 근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슬픔 또는 분노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사실 휴메니티, 인간의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성이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참 놀랍죠. 완벽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다면, 죄성이 우리 속에 이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건과 연결되는, 이 내용과 연결되는 그 사건은 바로 14장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고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죠. 세례 요한이 정말 막 진짜 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또 굉장히 좀 거의 embarrassing한 아주 막 수치감을 느낄 만한 그런 죽음을 죽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신 내용이니까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필요 없겠지만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있죠. 이제 이 왕은 사실은 말이 왕이지 뭐 왕 같은 왕은 아니고요. 그냥 로마 정권이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세워놓은 왕인데 이 왕이 그만한 또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허튼 짓을 하는 거죠. 왕들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뭐 그 형제가 죽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강제로 하여튼 자기의 어떤 무력으로 그 제압을 시키고 그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한테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이것은 범죄다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지적하니까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죠. 이제 투옥시켰지만 그를 죽이진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헤롯 생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 화제의 여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딸, 그러니까 아마도 헤롯에게는 이제 스텝더럴이었겠죠. 친딸은 아니고. 근데 이 딸이 아주 요염한 자세로 와서 이제 춤을 춘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요염하다는 건 저의 해석이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좀 굉장히 뭔가 이것이 헤롯에게 어트랙티브 했던 거죠. 너무너무 흡족해가지고 이 춤을 다 추고 나니까 이 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결국 뭘 하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참 악한 여자죠.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게 하냐면 그 딸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근데 그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요. 마음은 떨렸죠. 이거 하면 안 될 텐데, 이랬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고민을 했지만 뭐 때문에 하죠?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왕으로서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명령을 해서 세례 요한은 그의 목이 베임을 당하고 그의 머리가 쟁반에 들려서 군중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했겠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게 시간적인 거리가 있지 않아요. 마치 스테레오를 연출하듯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했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믿으려거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 것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관계는 또 형제 관계입니다. 사촌 형제입니다.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애절한 말입니까?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지만 감옥 속에서 그런 그 옥고를 치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Are you the one?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희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정말 치솟아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슬펐을 겁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wept, 흐느껴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에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가 가신 이유는 홀로 계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비었다는 말은 사람이 없는 곳이란 뜻이고요. 따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By himself. 그게 원문에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By himself. 혼자 가셨다. 혼자.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많은 무리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던 이유, 그랬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본문을 23절에서 끊은 이유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제자도 다 보냈죠. 무리도 보냈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고통과 분노와 이러한 억울한 슬픔을 어떻게 맞으셨는가. 주님께서 그 순간에 아버지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홀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홀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뒤로 좀 가시면요. 히브리서 5장이죠. 예.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357페이지 5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찾으셨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는요, 여기에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이 세상에서 이제 그가 계셨을 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 및 소원을 알렸다는 말을 저는 겟세마네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사건만 여기 연결을 시켰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 속에 아버지를 홀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던 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먼저 세례 요한을 이처럼 허무하게 떠나보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탔을까?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말이죠. 이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 주여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심판합시다. 심판하실 주님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을 쏟아부었던 그 바로 그 모습, 제자들이 이걸 본 거죠. 또는 이것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순간들이 그들에게 지나갔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특별한 세팅이 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 주기도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만 가르치는 섹션은 없어요. 산상설교에서 주기도도 거기 나오고 찾으라 구하라 뭐 두드리라 이런 얘기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지만 뭔가 기도라는 것을 특별하게 별도로 떼서 가르치지 않지만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홀로 아버지께 나가야 하는지를 봤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오늘 한번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고 싶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들이 계시죠? 있죠,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지난주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리더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이런 문제에서. 정말 어떨 때는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과 분노에서 뭐 할 얘기 못할 얘기다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짓밟아버리고 그냥 한번 때려주고 이러면 쉽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마음속에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고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약자들이 유린당하는 모습들이나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좀 뭉클하고 슬퍼지고 도대체 뭔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그죠? 어젯밤에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연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떼놓고 고민해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은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어떻게 해결하나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귀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순간에 뭐 예수님이 저와 같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 순간에 할 수 있었던 반응은 제발 leave me alone이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냥 맞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깨달아지는 게 이거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긍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사는 그 자체가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역을 하느냐, 왜 섬기느냐, 왜 부르심에 응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오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일종의 영웅심도 있어요. 예. 뭐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예. 아, 이런 순간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 결국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다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시간과 여건이 된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나 할 수 있구나. 뭐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여유도 있고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람이 있어서 한다 그래요. 마음에 보람이 된다. 제가요 그 뭐 라디오나 유튜브 통해서 여러 사람 강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 또 배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뭐 시사나 이런 거 듣다 보면 다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강연들 나오면 이렇게 듣는데 요새 정말 첨단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샤프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요새 30대 젊은이들이요. 아주 놀라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와, 가슴이 뭉클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때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해요. 내가 이런 결단을 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살았다. 그 이유는 뭐냐? 아, 보람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 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단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살다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냐.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 있을 겁니다. 예?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크리스찬보다 더 보람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가. 예? 무슨 이유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무리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 자체와 또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화를 당하기도 하죠. 정말 못된 사람들도 못된 짓을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고난과 수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죠, 다. 뭐 누군 아니고 누군 그렇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그 마음의 깊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마태복음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예. 누가 나오든지 문둥병자가 나오든지 소경이 나오든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에 저들에 대한 그 사랑.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보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씩 느껴지는데 뭐냐면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조건 없이 어떤 뭐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는데 마음에서 긍휼히 여김이 나와요. 사람을 보는데 그냥.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마치 그냥 자녀들 그러면 그냥 애잔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게 이상해.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그냥 당당하게 그냥 이것저것 아주 날카롭게 따지면서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뭔지 몰라도 혼란스럽고 뭔지 몰라도 지금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막 내 앞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넋두리를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 얘기들 그런 걸 듣기도 전에 또는 듣는 생각, 듣는 도중에도 들리지도 않고 뭐가 들려요? 그 영혼의 그 모습이 그냥 애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만 자꾸 논하게 돼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The only thing that count, 유일하게 count 되는, 유일하게 남는 것은 뭐냐 하면 faith working itself out in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근데 이 심판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friendly한 심판대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야 너 진짜 그때 큰 돈 썼더라, 너 그때 정말 할 만큼 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only thing that count. 유일하게 카운트하는 건 뭐냐? Faith,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카운트하신다. 제가 이번 학기에도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한 과목 하는데요. 뭐 자주도 안 해요. 1년에 한 과목 정도, 뭐 많으면 두 과목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힘든 게 강의예요, 저는. 예. 뭐 설교하듯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아요. 설교도 물론 쉽지 않지만 이 강의하는 거는 참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강의 시간에 이제 두 시간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마음의 느낌이 아주 뭐 잘했다 뭐 이런 느낌보다 그냥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유 왜 오늘도 죽을 썼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학생들 앞에서 졸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얼굴 표정이 지금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씩씩 웃는데 꼭 비웃는 것 같고 그냥 굉장히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예. 그러니까 하고서 이렇게 마음의 느낌이 에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제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이제 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나 스트레스 받아 싫었다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만하고 그냥 주님께서 어차피 일 많이 맡겨주시니까 딴 거 해야지. 근데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 생략하고 한 가지 뭐냐면 왜 그토록 힘들고 갈등이 오느냐 하면요 제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많은 교수들 중에 그래도 너도 그래도 괜찮은 교수다 인정받고 싶고요. 아 역시 당신이 잘 깨달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요. 결국은 그 순간에 이 학문의 세계라는 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경쟁적이기도 하고 뭔가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수님들 많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내가 그 순간에 내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 것 이게 그냥 제가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고 아 역시 저 교수는 꼭 필요한 분이야 얘기 듣고 싶고 나중에 학생들이 이밸류에이션 다 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목사 설교 이밸류에이션을 하자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꼭 하거든요. 이밸류에이션 하면요 나중에 그거 다 보내줘요. 이름 원래 안 쓰니까 그러면 뭐 다 보면 알죠 누가 썼는지. 근데 어쨌든 그걸 다 이렇게 겪어야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집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 잘못된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꼭 필요한 얘기니까 저 학생들이 특별히 우리는 신학교 컨텍스트니까 젊은 목회자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들의 지식을 서플라이해주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하러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역시 컴패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 말씀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이 한적한 곳에서부터 돌려보내서 저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든 뭐 조서 먹든 하여튼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에. 그죠? 그 무리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 그런 일이 아닌데 그냥 나가서 단순히 자기네들이 가서 먹으면 되는데 주님께서 괜히 제자들 애매기느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15장 바로 다음 장에 그 4천명 먹었던 사건을 보면 32절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앞부분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가라고 못했냐면은 이 상황이 너무 극박한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이 어두워지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뭘 주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오병이어가 딱 등장을 하죠.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린 시절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그 가릭한 마음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갖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 상황에서 에? 이걸 가지고 뭐 제자들이 가져왔는데 뭐 이게 뭐 굉장하다 오병이어가 굉장한 거 아니죠. 사실 오병이어가 언급된 이유는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죠.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막무가내로 주님께서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명령인가요? 그러나 잘 들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과정을 가시는 겁니다. 함께. 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정말 아주 볼품없는 식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갈릴리 사람의 양식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거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식사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데려다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19절에 이 잔디 위에 앉혔다는 말은 그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 앉아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 앉았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밥 먹기 위한 유대인들의 몸 자세입니다. 사실은 비스듬하게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치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그 가족의 가장이 음식을 앞에 두고 축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순간에 축사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처럼 떡을 내릴 수도 있었겠고 갑자기 무리의 눈을 띄게 해서 그 주위에 수많은 먹을 수 있는 그 풀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먹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 손에 들려주시고 제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무리에게. 이게 제자들의 경험입니다. 예. 좀 전에 봤던 15장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광주리를 남겨주십니다.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건 뭐죠? 결국은 오병이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오병이어는 너무 작죠. 남은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결국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저들이 본 것이죠.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해요. 그때 먹었던 음식이 어떤 맛이었을까? 하늘의 떡과 하늘의 생선, 예? 이 주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대하셨느냐?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임파워링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게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지신 게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무거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겁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진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당장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린 주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주께서 주시니까 사는 것이고 주께서 지어주시니까 붙들고 있는 것이고 다 주께서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섬김과 헌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희생이란 말을 좀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내려놓는다, 뭐 이전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어떤 연민을 두고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통해서 희생을 해서 정말 눈물과 뭐 온갖 땀과 수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통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복음적인 섬김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신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진 척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가진 만큼, 주께서 주신 만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놓고 나 편한 대로 아무것도 안 할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주께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저희들은 긍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던 당시에 12광주리 헌금이라는 거 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12광주리 헌금이 뭐야? 타이틀이 되게 촌스럽네. 12광주리로 해야 될지 12바구니로 해야 될지 뭐 12배스켓으로 해야 될지 고민했지만 결국 12광주리 헌금을 했는데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작정은 했고요. 저희가 마음을 작정했다는 거죠. 뭐 재정 작정은 하나도 안 하고 저희가 플레징 헌금 안 했습니다. 뭐 누가 얼마 헌금했습니다. 어디다가 광고도 안 했고 뭐 주보에다가 뭐 지난주 건축 헌금 해가지고 이름도 안 올리고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건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고 좀 양심의 문제기도 했고요.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강조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뭔가 눈물겨운 희생을 통해서 뭐 주님의 전을 짚시다 뭐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열어놓고 우리가 헌금하도록 했지만 뭐 전혀 액수가 잘 들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평생 목회해도 예배당 건축은 못하나 보다. 이게 내게 주신 소명은 아닌가 보다. 나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뭐 남들이 한다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거 뭐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아닌데 뭐 이거 생명으로 합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나 자녀 교육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하시겠다. 이건 뭐 너무 확실했어요. 저한테 뭐 음성이 막 들린 게 아니라 깨달아졌다는. 주께서 하시님 주께서 하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을 텐데 어디서 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올 거다. 했잖아요. 헌금 하자고 했는데 뭐 잘 안 되고 뭐 안 되는데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서 손에 쥐어 주시면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주께서 주시면 되는구나. 각자에게 각자를 통해서 주시겠대.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주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물론 당회원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께 격려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눴잖아요. 나누면서 한 말이 이 헌금은 우리가 약속하는 건데 어떤 약속인가 하면 지금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건 진짜 내가 기대하고 막 힘들게 짠해가지고 만든 돈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겼으면 그 돈은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주신 거라고 우리 약속합시다.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뭐 걱정할 건 뭐 있어. 주심을 한다는데. 예. 근데 그 주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어떤 청년인데 청년. 정말 그냥 청년이에요. 별로 그렇게 뭐 삶에 대단한 지금 뭐 파운데이션이 있는 청년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 목사님 진짜 이상해요. 기도는 진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게 왔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교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거 전혀 기대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체크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당 건축하게 된 거예요. 안 믿어지는 지금 모습이에요, 전부 다. 이거 정말 이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아무 데서나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하자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플레이지 받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주께서 주시면 합시다. 근데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주께서 기뻐하시면 하시고요. 필요하면 주께서 우리 손에 주실 겁니다. 근데 또 우리의 경험 있죠.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딱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가 끊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오늘도 이 주님의 원리들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